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힘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삶의 원동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당장에 생각나는 문구 하나가 있죠.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영어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 질투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질투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질투가 있어야 나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요, 재능과 물질 등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기꺼이 가능케 한다는 이 논리가 세상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이 질투를 가지려면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타인과의 비교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인도에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을까요? 질투가 있을까요? 아니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다 보니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비교하다 보면 욕심이 발생돼요. 타인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그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되고 오늘 내가 일해야 되고 오늘 내가 힘겹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납득하고 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듯 하나 아니에요. 이 수고가 과하면 과할수록 여러분 한계치를 넘어서는 이 수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죄로 인식하기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고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수고를 통해 내가 그것을 취득하면 여러분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이걸 두고 자기 합리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한껏 노출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죄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관리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 경험을 비추어 봐도 여러분, 관리가 안 돼요. 안 돼. 오늘 거짓말 안 하신 분 있을까요? 오늘 안 예쁜 사람에게 예쁘다 하셨을 것이고, 밥을 같이 먹기 싫은 사람에게 나 오늘 점심 이미 먹었다라고도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조차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기 직전인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래요? 너는 죄를 다스려내라고 해요.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된 우리가 우리 죄를 직접적으로 다스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 죄를 유발시키는 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이 욕심, 이 욕심을 갖게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는 관리해낼 수 있고 단속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단속해내느냐? 이것도 내 힘만으로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로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죄된 우리이지만 복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나 그렇다고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통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소 강제성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은혜임을 하나님의 이 강제적인 소통처럼 느껴진 이 과정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흉년이라는 고난적인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 욕심대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 비옥해 보이던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제지에 멈춰 서게 되는 것이 창세기 26장 2절에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6장 6절을 보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블레셋 지역도 가나안이니까 여기 멈춰서야지 하고서는 블레셋의 그랄 땅에 멈춥니다. 이로 인해서 적자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26장 13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거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삭은 나름대로의 신앙적 성장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면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이 아이러니하지만 이삭의 거부가 된 삶 여러분 거부가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누려내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부된 삶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게 26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게요 사실 메마른 날씨의 연속인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의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일에 초석이 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받은 유산이라고까지 어느 학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우물이 막히고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더 이상 우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우물을 이삭이 스스로 메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타국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랄 땅의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이삭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이삭에게 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근원인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쟁 성포와 다름없을 만큼의 적대감을 표시한 거예요. 나 너 싫어. 그러니까 너 잘 되는 거 나 꼴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적대감을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질 않고요. 이삭에게 부당한 요구까지 요구를 하기까지 하는데 누가 아냐? 동네 주민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총책임자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삭에게 재산이 동산만 있었을까요? 부동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떠나가래요. 그럼 그거 처분할 수 있게 해줄까요? 강제 몰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에 대한 상실이 얼마나 슬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것을 두고요.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호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 관련 사건이 있었잖아요. 속였잖아요. 이것에 대한 앙심도 있었을 거고 갑자기 커버린 이삭의 제사를 몰수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아비멜렉이 이를 꾸민 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에 대한 강제적 포기가 이삭에게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이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삭의 삶에서 그 문제를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삭의 입장에서 이것이 끝인 듯하나 절대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끝은 그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암담한 현실을 마주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중심에서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내몰렸어요. 더 이상의 화려한 일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타국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했고 거부로서 주인공의 삶을 누렸는데 이제는 변방으로 쫓겨났어. 그것도 그랄 골짜기에 쫓겨나면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강제적으로 내몰린 이 현장이 오히려 회복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에 확신 아닌 확신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18절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봤던 우물들이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라고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21절,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지만 샘 근원은 여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샘 근원은 여전합니다. 다시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건조한 날씨의 고대 근동에서 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자산입니다. 사수해야 될 재산 1호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니 이삭 입장에서 다시 일어설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다시 팠고 우물을 얻어냅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곧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산의 일부를 빼앗겼잖아요. 이것도 내가 소유권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또 빼앗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당함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공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장이 무색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내 거야. 내놔. 여러분 무슨 근거도 없이 내 거라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해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랄 본토에서 쫓겨난 마당에 하소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네 주민한테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쫓겨났어요? 왕한테, 아비멜렉한테, 총책임자한테 쫓겨났어. 재판을 걸어봐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마음속으로만 분통함을 삭히는데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색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건데요. 다툼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으로만 그 분통함을 야, 이 우물은 에색이야. 너희들이 정당하게 얻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거야. 그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소극적이지만 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써 심적 정리를 마치고는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이 또한 분쟁으로 빼앗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신나라고 해요. 이것 또한 공격하다 대적했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건데요. 똑같이 다툼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애색보다는 강한 어조예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삭이 소극적인 인물로 보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상황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저 마음만으로만 항의할 뿐입니다. 재판을 걸어봤자 이길 수도 없고 총책임자도 나를 내쫓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거의 자포자기 수준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삭이 잘한 게 하나 있어. 뭘 잘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모태신앙의 강점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순간을 주더라도 힘들긴 한데 하나님한테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게 모태신앙이 갖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을지라도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얕은 믿음이에요. 얕은 믿음.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얕은 믿음일지라도 아직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분노보다는 이 얕은 믿음에 기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애색과 신나를 뒤로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커닝페이퍼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합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이 얕은 믿음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 미련이 남는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해 걸고 옮겨갑니다. 거기서 다른 우물을 파는데요. 옮겨간 그곳 그랄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질 않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모두가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옮겨간 곳에 그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곳을 가게 되는데 인간적 가능성이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삭 역시 그런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갑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확신의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자성어 뭐라고 했어요? 얕은 믿음. 아주 얕은. 코박고 죽기에도 모자란 그런 얕은, 물 같은 얕은 믿음이었어요. 그 얕은 믿음이었지만 막다른 길에 선 그이기에 사실 이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얕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산이 옮겨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까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때까지 그저 기다리실 뿐인데 그때가 보통은요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이다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땅에 나아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2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그제서야 이삭이 그토록 열망했던 평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 본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장명이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이 점점 변방으로 내몰리면서 좁혀졌잖아요. 활동 반경이 줄어들었어. 그런데 이 르호봇이 무슨 의미냐? 넓은 공간이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삶의 영역은 점점 좁혀진 듯 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불모지와 같은 내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이 의무를 허락하셨다. 내일을 일하실, 내일에 역전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는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 없어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감격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삭이라면, 그동안의 이삭이라면 여기 머물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정착할 법한데 오히려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갑니다. 블레셋 땅에서부터 더 안쪽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가나안의 중심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23절인데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분쟁하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인정한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분쟁하는 아비멜렉의 선왕입니다. 그리고 2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억울함이 풀린 회복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2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우물 소유권이 인정된, 확정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 27절 31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증거로 언약을 세운 현장.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바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찾은 현장이 바로 여기 부엘세바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은요. 여러분 사실 이삭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적잖은 시간을 거주했던 현장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니까 바로 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 이삭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수없이 묵상했던 그 은혜의 현장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만을 쫓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의 돌이킴을 확인한 하나님이 그 밤에 24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부엘세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날 밤입니다.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확신 있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요,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 하나님을 외면하여 욕심대로 선택했던 그 날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무얼 하느냐, 여러분, 회개하려고 했던 이삭이 했던 모습,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불러요. 드디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아빠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통 가운데 지내오며 내 욕심의 선택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것을 이삭이 결단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2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행동이 뭐냐? 바로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현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난 부엘세바에 장막을 쳐요. 여러분, 일시적 거주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우물인데요. 오래도록 이곳에 뿌리를 내려 거주할 것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했던 이삭입니까? 환경부터 바꿨어. 흉년을 만날 때 어디 가려고 했어요? 애굽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갔어요? 아니요. 거기 가면 뻔히 흉년인데, 하나님 나 여기 그랄 땅에 멈출래요.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을 설득해버립니다. 그랬던 이삭이, 환경을 바꾸려고 했던 이삭이 환경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이 지금 달라졌어요. 최고의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곳에,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결국에는 역전될 내일을 기대하는 그곳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여전히 얕은 믿음인가요? 그 얕은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삭에게요, 하나님은 기대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니다.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이삭에게 최고의 문제가 있다면 뭐였냐면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를 대적해서 쫓아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현실감이 아직 안 느껴지죠.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항상 내가 범죄자처럼 항상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6절을 보니까요. 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데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그랄 아래서부터 달려옵니다. 걸어온 게 아니에요. 달려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요. 그리고 26절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 혼자 조용히 온 것도 아니에요. 친구 아웃삿 그리고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의를 갖춰서 왔고요. 무엇보다 증인들을 대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우위에 있어서 이삭을 근엄하게 부르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개인을 찾아오는 거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감춰야 돼.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간곡히 무언가 요청하러 온 상황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여러분 본문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에요. 여러분 국가 대 국가 사이가 아니에요. 국가 대 개인 사이에 국가가 개인이 국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삭이 겪은 모든 상황을 아비멜렉이 주도하진 않았지만 방관했거든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삭에게 더 성장해 나아갈 이삭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호칭이 원어로 엘로힘이거든요. 그걸 엘로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이삭이 선언하는 2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만의 특별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어. 그러니 우리와 평화협정 맺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의 잘됨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하튼 그렇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시점이 어디냐.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부엘세바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때이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아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골머리 앓던 문제까지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물 문제 때문에 쫓겨나고 다투기까지 했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디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지금 아비멜렉과의 관계 가운데에 무혈 입성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니 문제까지도 저절로 해결되어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은 곧 그에 주시는 복이 여기에 그치질 않아요. 주인이 이삭의 종들이 볼 때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멈춰서는 것을 보고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우물을 팠거든요. 종들이요. 그런데 그 종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팔고 성공하게 됩니다. 허허벌판가도 갔던 그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멈춰섰더니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현장에 오히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논리대로만 움직였던 이삭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사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인한 이삭이 허허벌판 같은 그곳에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현장을 두고 무엇이라 이름하느냐? 세바라고 합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사실 21장 31절을 보면 이미 그 이름 아브라함을 통해 부엘세바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삭이 다시금 세바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맹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바가요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맹세라는 의미가 파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은 우물이잖아요.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확신찬 모습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삭을 표현했던 사자성어 뭐였어요? 얕은 믿음이었어. 그런데 깊고 깊어진 이 믿음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소통에 온전히 응답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상 못지않게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